우리가 오늘 좀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 15장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사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한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만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지막 최후는 가장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첫 출발은 정말 영광스러운 출발이었지만 그의 몰락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슬픔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참 이 사울의 일생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행한 그런 어떤 많은 죄들을 살펴보면 사실 다윗보다 이 사울이 그렇게 극악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게으르고 태만한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용사 중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어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와 같은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런 개인적인 범죄를 보면은 참 그가 이런 죄가 악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책망할 때에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자신의 죄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송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이 자주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울은 온전히 회개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의 삶이 새로워졌지만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울의 삶에 있었던 그의 삶의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불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를 버려서 더 이상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의 삶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의 삶을 결정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였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많은 죄들이 있지만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그의 삶에서 가장 싫어하시고 결정적으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자신이 이렇게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종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이 순종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순종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순종을 단지 율법적인 복종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절대 불종해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결코 유쾌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상태를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에는 이것이 아주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그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명백한 명령으로 그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르비딤에 있을 때에 그들이 물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0만 명이었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의 인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뒤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이와 같은 행위를 매우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있은 지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사건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한 이 말은 단지 모세가 그때의 사건이 분해서 아말렉이 보복하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반드시 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때때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단히 인간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의하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이 행한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히 아말렉의 악행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의 실행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하여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사울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성경에서 몇몇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을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 가나안이 너무나 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시행할 때에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며 주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깊이 생각하고 잘 이해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하였을 때에 사울은 그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힘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아말렉에 우리가 보복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전쟁에 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의 의미,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민족을 위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대리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결과 그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중에서 군사를 모았는데 21만 명을 모아서 아말렉을 가서 치긴 쳤는데 그런데 그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지만 그러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보시면서 그가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그가 나를 쫓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무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근심하면서 그 온 밤을 하나님께 풀어지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그가 행한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순종하는데도 철저하지 못하였고 또 그의 죄를 책망받을 때에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를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렇게 하였다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핑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에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의 불순종의 그 원인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이 짐승들을 끌고 왔다고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고 연민을 가지고 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런 불순종의 결과는 사무엘의 안타까운 마음과 상관없이 매우 두려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24절 이하에 마치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백성들의 면전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에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이 정말 회개할 줄 모르는 매우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이런 말들은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사울처럼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사울처럼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고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순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실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울에게 아말렉을 혼내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21만 명의 군대를 모으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자기의 뜻이 개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그 중에서 아말렉의 왕 아각은 포로로 사로잡아 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서 이 왕을 사로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짐승의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그가 수행한 방식을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을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좋아 보였지만 그리고 백성들도 그의 결정을 좋아해서 따랐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부인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의 순종은 순종이 아닌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사울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자신들의 삶에서는 자신들의 신앙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왜곡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삶의 모습들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이 행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실행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사울이 걸어갔던 그런 길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개입시켜서 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개입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그 일 자체에 그의 열정이 쏟아부어졌습니다. 그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실행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긴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그리고 아주 면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결코 참된 순종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충 듣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놓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런 죄를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그 대의를 쫓아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분명한 명령의 형태를 넘어서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시시콜콜하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사울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첫 번째,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그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성숙한 이해와 실천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특별히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얕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 신앙적인 것을 독선적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것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결과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전철이나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외치며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콥이 이란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 피리 수첩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란의 길거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우상을 물러가라고 말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라고 말하면서 이슬람을 저주하면서 한국말로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막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란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리 수첩에서 그것을 이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이것을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란 그 젊은이들이 인상이 막 찌그러지면서 만약에 이란 사람들이 저걸 자기 말로 알아들였으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불쾌하게 하는 장면을 TV 수첩이 연출을 해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해석해서 자신들의 편견과 독선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단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복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들은 다 무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극단적인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의 극단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을 가장한 맹목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원만한 이해에 이르러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없으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복음의 한 가지 면만 알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더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특이하고 극단적인 행위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을 가장한 맹목적인 신앙행위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유치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매우 균형 있는 사람, 그리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정말 올바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매우 편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생각에 집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되는지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고 풍성한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른 순종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특정한 방식을 고집하거나 자기만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따라서 결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징조, 체험, 느낌 이런 것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영적인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대의를 분별하여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실패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분명하게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들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으로 비슷하게 행한다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들은 순종에 대한 완전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이 실패한 그 일들을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결코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양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정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가장 상황에 적합하게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겟세만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자신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권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셨습니다.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너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세금을 내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물고기에서 나오는 그 동전으로 너와 나를 위한 성전세를 내라고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께서 굳이 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면밀히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가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받기 위하여 세례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시기 위하여 귀찮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모든 삶에서 면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시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순종은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 그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이 순종의 삶은 율법의 계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